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31절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통 이제 삶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꼽을 때 이제 먹을 것, 입을 것은 먼저 떠오르는데 그 마실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은 물이 귀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마실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겨울이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마실 것 대신 잘 곳, 살 곳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의식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의식주란 그 초등학교 백과사전에 보면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이제 삶을 지탱하게 하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제 의식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표현을 바꾸어 본다면 너희의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꼭 듣고 싶은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며 살까 이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먹고 사는 일이죠. 젊은 날 그렇게 어른들이 빨리 정해야 된다고 다그치시는 주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도 이 생계 유지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제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단 시간만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보아도 그렇죠. 직장이든 알바든 이제 그 일정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회사가 얼마나 그 우선순위 위쪽에 있냐 하면 가족들 정도 죽어야 봐주죠. 안 그러면 제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생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하는 거 말고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조차도 남는 시간에 그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다 싫어서 모두들 은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꺼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쩌려고, 무엇을 하려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 혹시 한도가 아주 높은, 아니면 한도가 아예 없는 카드라도 한 장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묻게 되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안 살고 콧노래라도 부르면서 좀 더 느슨하고 여유 있게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도 먼저 듣고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그 우리 교회의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제 우리 생각처럼 한도 없는 카드를 받은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삶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생존의 문제에 임하는 두 가지 방식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쪽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리고 또 한쪽은 만약 첫 번째가 이방인들의 방식이라면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의 방식일 텐데 이제 그 사람은 안 나오고 하늘 아버지가 대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자면 이제 우리 앞에 의식주 문제 또는 생계 문제 아니면 삶이 과연 내 삶이 지속될 수는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그 문제를 직접 상대하여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이 구한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seek라는 그 단어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식에 따르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을 직접 뒤쫓아다녀서 결국은 쟁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삶의 방법이죠. 누가 요즘 우리에게 요즘 무슨 일로 바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먹고 사는 일로 참 바쁘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방식에 따라 살아갈 때 나오는 답인 것이죠. 자, 나는 용돈이 많아서 노느라 바쁘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분도 여기는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혹시 알바를 한다면 알바 시간 빼고는 그 약속을 안 잡는 걸 보면 대체로 살아가는 방식은 이 첫 번째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상식입니다. 약속도 그렇게 잡는 법인데, 근데 그러면 우리 상식과 다른 방식도 있단 말인가 하고 우리는 오히려 묻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다른 한쪽, 그것과는 다른 삶을 여기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은 여기 등장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라는 분이 대신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는 이 모든 것,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의식주, 생계, 삶의 지속이라는 이 문제를 대면하는 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하늘 아버지라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대조하신 후에 첫 번째 방식이 아니라 두 번째 방식으로 살아라라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들과 사는 청년들이라면 대체로 이쪽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 공과금을 챙기지 않는다거나 또는 카드 결제일도 별로 기억해 본 적이 없다거나 또 먹을거리를 챙기느라 때마다 시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거 신경 써본 적이 없다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삶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난데, 이런 것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알아서 챙기시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질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껏 배우기를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도록 부모가 뒤치다꺼리를 계속 해주고, 그래서 나이가 제법 되었는데도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면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양을 이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도 부르죠. 나이가 들어도 삶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삶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의존적인 존재로 묶어두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마음 한쪽에 남겨두고 일단은 본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상식과도 같은 첫 번째 방식을 무언가 책임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첫 번째 모양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할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받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셨던 것인가? 자, 25절을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나왔던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 말씀이 좀 더 이어집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의식주 문제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여기서 목숨 그리고 몸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목숨은 생명이란 말인데 생명은 마실 것보다 먹을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몸은 입을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뭘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싶은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그렇게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멀쩡한 몸을 놔두고도 입을 옷이 없으면 급 우울해집니다.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식욕은 어찌나 강한지 몸은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먹다가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경험 우리가 모두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삶을 보면 의식주라고 불리는 것에 압도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의식주란 생계라고 말한다면 이제 생계 문제가 삶을 유지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할 때가 많은 것이죠.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를 그렇게 쥐었다 놓았다 하는 그것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를테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대로 된 명품 하나 입어보지도 손목에 걸어보지도 못한 나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죠. 그 몇천만 원 한다는 그런 핸드백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다 치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따위 게 내 존재의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하찮은 모습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로 가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생을 그래도 좀 맛있는 것을 먹으면 괜찮아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아버지라는 분은 우리가 그렇게 방패막이로 삼는 것을 걷어내라고 그건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겨우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앞서 보았듯 여기서 말하는 의식주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에 휘둘려 살고 있죠. 자, 학업이 그렇고 취직이 그렇고 또 결혼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디선가 망가진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정말 우리 마음의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죠. 어떻게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아니 운명을 가르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될 텐데 하고 우리는 긴장하고 있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선택은 썩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됐는데 하는 후회가 우리 삶에 별로 오래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마음에
어렵지 않게 동의되는 공통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삶의 중요한 것들을 그르치기도 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는 그러한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그따위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더 중요하다. 너희가 누구인지가 하늘아버지의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친히 비유까지 동원해서 인간 존재의 실상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에 새가 나오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비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6절에 새가 나옵니다. 자, 새는 먹고 사는 일에 우리처럼 매여 있지 않은데도 잘 산다고 하죠. 자, 오히려 우리는 공중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고 싶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28절부터는 들꽃이 나오죠. 자, 들꽃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부자였던 솔로몬이 입은 옷도 비교할 수 없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뽐내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 입을 것 찾아다녀서 생긴 것이냐 이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새의 자유로움이나 꽃의 들꽃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 것인가? 자 26절에 새는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들꽃은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들은 회사도 안 다녀도 되고 알바도 안 해도 되고 용돈 때문에 갑갑할 일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자 우리는 집에서 먹고 쉬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 우리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개나 고양이만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요점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새나 들꽃은 그래서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중이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것들이 아닙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말씀의 그 방식으로는 표현으로는 야단치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관심사는 우리 눈에 부러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것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데 사람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버지가 되어주실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귀하고 귀하여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맞수가 될 상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31절의 권고로 넘어갔던 것이죠. 자 여기 31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사실 하늘아버지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유념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사느냐? 먹고 사는 일에 파묻혀 지내고 있죠. 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팔자 좋게 그런 태평한 소리는 할 때가 아니다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뒤쫓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일에 쫓겨 살면서도 누구든 이렇게 묻게 될 때가 있죠.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사는 것일까?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 저녁이 되면 이 질문이 또 마음속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나 알바 시간에 맞춰 출근을 할 때 별로 즐겁지 않은 것은 철이 덜 들어서 아직 인생의 맛을 쓴맛을 못 봐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늘아버지의 귀한 자식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드라마에 재벌 3세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재밌어 보이신다면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존재들은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방인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늘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방인들과는 달리 사람들을 그렇게 노심초사하게 하는 의식주 문제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그의 삶의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사람을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문제를 그렇게 그분께서 떠안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자, 우리 존재의 특징 또 한 가지가 27절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키라는 말은 밑에 각주에 보면 목숨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읽든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키가 30cm쯤 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건강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200살쯤 살 수 있겠느냐, 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방치하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의식주에 매달리는 것은 목숨과 몸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숨이든 몸이든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여기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계시죠. 자, 우리가 뭘 좀 해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여도 우리는 아주 작은 것만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내 몸과 내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니 생명을 부지하겠다는, 뭘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이 어려운 문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아버지께서 도맡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방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사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노심초사하느라 인생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인간에게 지울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 같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앞에서 우리가 일단 생각 한쪽에 잠시 밀어두자고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권하시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성인이 되지 않아도 되려고 하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미성숙한 태도와 비슷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의존적인 존재로 묶어두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19절부터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25절도 앞에 31절처럼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역시 앞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19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맡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거기라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말투로 바꾸자면 하늘이야말로 이자가 제대로 쌓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무슨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거론하시는 이유는 마음 문제 때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마음이 보물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땅은 어디이고 하늘은 어디일까? 뒷내용을 참조해 보자면 이방인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사람의 마음은 왜 하늘을 향해야 할까? 묻게 되는데 22절과 23절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눈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눈과 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비유되고 있죠. 자,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하면 빛이 없어서 어두운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눈은 지금 바깥을 향하는 눈은 바깥에 무엇을 이제 본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눈은 지금 여기 바깥의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창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그것은 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마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몸은 마음 상태를 설명하시기 위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밖에서 빛이 들어와야 밝혀질 수 있는데, 자, 그럼 어디서 빛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는 보물 이야기와 묶어서 읽으면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눈이 그 보물을 따라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하면 그 창으로 마음이 빛이 들어와 마음은 어둠을 벗게 되죠. 그러나 보물이 땅에 있으면 눈은 땅을 바라보게 되고 땅으로부터는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몸은 여전히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 마음에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은 밝아질 것인가? 이제 마음의 방향을 두 가지로 대조하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을 거론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의 상태는 어디인가 매여 있는 모양이죠. 앞에서도 보았대 사람은 자기 키나 생명을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 하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자, 어려운 말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는 늘 무언가를 의존하게 마련입니다. 자, 의존하는 대상, 그것이 주인인데 크게 두 종류의 주인으로 그가 의지하는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끝부분에 보면 방금 읽었던 절의 끝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재물은 돈이란 말입니다. 자, 돈은 무엇할 때 쓰는 것인가? 자,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은 오묘해서 그 자체가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돈은 그 자체 깔고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돈은 항상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기 말하는 이 재물, 돈은 앞에서 살펴본 의식주처럼 우리 삶을 지탱시키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수단에 의존하여 살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선택은 삶을 바라보는 삶을 위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수단이냐 아니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단이 아닌 것,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삶의 목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수단을 넘어가라라는 말씀이죠. 자, 수단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아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그 수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목적의 마음을 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자체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게 필요한 것인지는 하늘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아신다는 것은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 삶의 연료와 같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진짜 살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운전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운전을 즐기는 법이지 그 주유소를 찾아다니지는 않는 법이죠. 자, 운전을 즐기려고 기름이 필요해 주유소도 만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법입니다. 그러나 핸들을 잡고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운전의 즐거움이라면 참 이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학업은 도대체 왜 그리 중요했을까요? 일단 어느 학교든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긴장이 풀립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학교만 잡으려면 됐던 것 같습니다. 직장 취업 준비를 하느라 일단 취업을 하고 나면 힘들어 못 다니죠. 결혼 준비하느라 행복한 결혼을 할 틈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향할 때에만 우리 마음이 밝아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생계를 책임지는 것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피터팬으로 남게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유아기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저 먹고 살 것 궁리를 하고 책임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선택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것, 책임 있게 응답하게 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도의 성인이 아니라 진짜 어른으로 대우하고 싶어서 부르시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32절로 돌아와 보면 수단 같은 것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니 그런 것에선 신경을 끄고 중요한 문제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33절에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죠. 너희는 정말 중요한 존재이니 삶의 수단에 머물지 말고 삶의 원천, 존재와 인생의 근거이신 그분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인간 본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죠. 생명의 연료나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을 준비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인생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만들지도 못하면서 꿈꾸고 있는 것,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제대로 살아볼 텐데, 인생을 제대로 시작할 텐데 같은 그런 문제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넘어 생명 자체로 나아오라고, 인생을 지금부터 바로 제대로 살아보라고, 진짜 삶을 상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교회 잘 다녀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에게 마음을 주는 것, 우리 마음을 이 생명의 원천이신 근거이신 그분께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짚고 마무리됩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잘 압니다.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불안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우리 삶은 언제나 어둠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할 때에도 우리의 배경은 늘 좀 어둡죠. 다른 것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지금 밥이라도 맛있게 먹자 그런 심정입니다. 또 그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우니까 친구들이라도 만나야 되겠다고, 내 얼굴이라도 봐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표현은 안 해도 괴로우니 한잔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자, 34절에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을 느끼며 산다는 사실을 지금 짚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대접하시는 하늘아버지가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죠. 자, 그것조차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너희 마음이 참 이상스러워서 자꾸 염려에 매인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는 오늘만큼의 짐만 지고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모양인데, 상황이 이러한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몰라. 친구라도 만나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나 하라고 해라. 너는 오늘을 살면 된다. 오늘의 무게만 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삶 자체와 대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고 계신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주님께 맡겨도 됩니다. 오늘 하루에 짐만 지고 주께, 주와 함께 이 삶을, 주께서 주신 삶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나 들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롭고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초대에 응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저희는 짊어지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참으로 무거워 안 살고 싶을 마음도 우리 마음에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인생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라는 존재는 그렇게 빛나게 살라고 부름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늘아버지께 우리의 생계의 문제는 맡기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맡기고, 우리의 존재의 무게를 떠올리며 그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짐이라고 괴로움이라고 소리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저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